자, 여러분, 3월 첫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눈도 비로 바뀌고 또 햇살도 제법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지만 3월에는 언 땅이 녹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나겠죠. 하나님의 새 계절이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도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3월을 맞은 우리는 동시에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또 기쁨도 없이 부활절을 맞지 않도록 이 40일을 특별히 정해서 예수님의 삶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곱씹고 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과 의미를 나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또 교회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는가에 따라 이 부활절을 맞는 감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 앞으로의 4주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수요여성예배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보다 예수입니다. 예전 한국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이 꽃보다 할배라는 이 프로그램에는 평균 연령 76세의 이 할아버지 연기자들이 나와서 함께 해외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여행 중에 생기는 재미있는 일들, 또 실수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주 재미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행을 하며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어르신들이 인생에 대해서 갖게 된 생각들, 또 삶의 연륜들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 잔잔한 감동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런 뭐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 프로를 보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꽃보다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란 뭐한 사람이 줄수 있는 인생의 연륜과 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이었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 또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과 또 그분이 찾아가셔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꽃보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꽃보다 예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뜻하지 않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느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안 이상 이것으로 분명히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에 무언가 잡음을 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네인 갈릴리로 제자들과 다시 돌아가기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뭐잘 알듯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가장 빠른 직선 코스는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똑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니, 그냥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혈통 때문에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 혈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 순수한 혈통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아픈 과거가 있었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써서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에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섞여 살게 하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민족으로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안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 아수르가 통치할 때그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서 아수르에게 독립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때 혈통이 섞여버린 사람들의 자손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왔을 당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도저히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이런 불화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두 민족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직선으로 지나가면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이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하면서 멀리 그 땅을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그때 시간은 낮으로 정오 12시쯤 되었고, 그때 햇빛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우물가에 앉아 쉬시고,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던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로 오게 되죠.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끓여 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사연이 있는 그러한 경우였겠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매우 불편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 물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말을 건넵니다. 좀 물을 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며 아시다시피 우리끼리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그런 생수가 있다면 자기에게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끓여 나와야 하는 이 괴롭고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형편, 또 우리 자신의 처한 형편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그러한 형편이 아닐까요? 아유,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드러나서 그런 것 뿐이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감추고 있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는 비밀과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가정사 또 내가 겪고 있는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심들 나만 알고 있는 내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이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남편이 다섯 명이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사는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던 특정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계속 사람을 갈증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우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이 판 이 우물의 한계를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땅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잠시 우리를 해갈하여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또다시 그것은 금방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던 소식, 성공하고자 그렇게 애쓰며 결국 이루었던 성공, 그로 인한 기쁨들,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마셨을 때 우리는 갈증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해갈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금세 또 다른 것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갈증이죠.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갈증이 풀리는 것 같지만 학비의 문제, 또 학교에 대한 적응의 문제, 또 아이들과 경쟁의 문제, 또 비교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단계에 또한 직장의 문제, 계속 다른 갈증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렇죠.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 이 박진영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분의 꿈은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그는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오디션들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가수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또래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돈을 이 젊은 나이에 만지게 되었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갈증이 돈을 가지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의 많은 돈을 얻고 나자 또 다른 갈증이 생기더란 겁니다. 그 다음 갈증은 돈이 아니라 인정과 성공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와서 다른 미국 가수들의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 노래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상도 받고 미국에서 자기 커리어의 많은 부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토록 바라던 돈과 성공과 인정을 얻었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갈증이 이제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에게 이제는 명예를 얻고 싶은 또 다른 갈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과 안정을 이 세상의 우물에서 얻지만 절대 세상의 우물에서 얻은 물로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전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증은 요즘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뜨거운 정오에 나로 하여금 우물을 찾아다니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녀, 또 부모, 경제적인 부분, 건강, 사업, 또 안정, 외모, 갖고 싶은 것. 지금은 이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될것 같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던가요? 하나의 갈증이 해결되면 그 다음 목마름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시 해갈되어지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샘, 그런 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내 삶의 지경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목마름 덩어리입니다. 갈증 덩어리입니다. 우리 일상의 한 부분만 내 생각과 다르게 흐르거나 막혀도 우리는 이 갈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코로나가 힘든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 내가 계획할 수 있다고 믿은 내 앞날이 다 틀어지고 막히고 무엇 하나 할수 없고 무엇 하나 알수 없는 시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계속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 방식으로 남편을 바꾸어 살아가듯이 그렇게 안정의 방법들을 찾아서 살아냈는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다 보니 내가 믿고 살았던 이것도 참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참으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남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이 세상의 방법과 물이 얼마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없는 유한한 것들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1년 사순절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갈증 속에서 예수라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 영원히 솟는 생수의 샘은 흘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다시 오실 심판자이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나의 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샘이 힘있게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답은 하늘,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하시는 대화가 그렇죠. 이 땅의 방식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 여섯 번째 남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물, 이 땅의 답이 아니라 하늘의 답,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땅 안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등을 곳곳에 달아도 밤의 어두움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한 줄기 햇빛은 모든 어두움을 내어쫓고 광명과 생명의 기운을 이땅 가운데 불어넣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안전한 빛과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과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신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지옥의 영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복된 소식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갈증과 부족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뭐 처음으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힘들었던 정오와 같던 그때에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우물을 찾아 헤매고 남편을 바꾸어 가던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았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만족과 기쁨을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픔이 엄습하고 두려움과 어두움이 가득 채워진 채 능력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는가를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잊혀지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재차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드림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샘을 찾아다니며 곤고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솟구치는 은혜의 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사마리아 땅처럼 여겨지는 사람, 그러한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감동받고 끝나버린다면 이 사순절은 반쪽짜리 사순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받은 감동과 영원하도록 샘솟는 그 생수의 샘의 존재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들의 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에게로 들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예수라는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구나 꽃처럼 그 인생이 피어나기를 바라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고 정오에 나와 물을 구하며 나름 그것이 자기 삶의 지혜로운 방법이고 꽃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꽃과 같았던 시간은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전하러 마을로 달려들어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보러 가자 전했던 그 시간이 아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꽃이 되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증에 꽃보다 예수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꽃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들이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만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또한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그 땅으로 들어가 꽃보다 더욱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또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저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